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비도 조금 적게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도 저희들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늘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도 여기에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해 하시고 또 바르게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우중에도 이곳에 나와 주님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32편 말씀 회개와 죄사함의 복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붙여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난해주에 있는 대로 교훈시 혹은 명상시 혹은 교훈시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설명 히브리어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더 읽어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는 거짓이라는 하는데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사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허물, 페샤, 히브리 말은 페샤, 허물이나 죄, 카타, 예, 죄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들입니다. 카타, 죄라는 말과 허물, 페샤라는 말이 예, 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죄라는 아본이라는 말도 영어로는 iniquity, 예, 죄, 예, 악,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말이고 죄책 이런 쯤의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영어 성경은 죄책을 전가시키지 않는 죄책을 그에게 돌리지 않는 이런 뜻으로 대부분 번역한 것 같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다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은 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묻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하게 물으시면 주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으나 그 죄를 주께서 덮어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유요 은혜인지 모르죠.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의 영혼 속에 거짓이 없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죠.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된다. 죄는 불결한 정신이죠. 불결한 생각, 불결한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죄는 불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정하게 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깨끗하고 반듯한 영이 된다. 참 좋은 거죠. 제사함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죄사함은 그러므로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 죄사함이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심령,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는, 와, 좋은 은혜로구나. 사죄라고 하는 사죄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죄사함은 참으로 복됩니다. 다윗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죄사함은 참으로 복됩니다. 죄사함의 복은 사람에게 매우 큰 복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모든 불행, 특히 죽음과 지옥 형벌이지만은 그것이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지옥 형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죽고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얻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복 중에 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즉 지옥에서 건짐받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속은 시편 49편 8절에 보면 너무 귀하다 그러는데 진짜 귀하죠. 우리의 생명이 죽어 무덤에 묻히고 영혼이 지옥 가고 마지막 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야 할 죄인들이 거기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새 생명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생명의 구속은 구원은 너무 귀하다. 사람의 목숨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죽어 지옥 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얻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옥 가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보다도 귀한 것이다. 가치가 이만큼 우리의 목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한 비유에서 죄사함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용서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옳지요. 우리의 죄사함의 가치가 그 정도다.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의 가치가 값으로 계산해보면 그것은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해서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가 그렇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뭔지 성경이 보이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보통 10만 원, 아주 기술자들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마 받는 전문적인 기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10만 원만 잡아도 계산해 보면은 6천 데나리온이 1만 개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 줄 압니까? 계산이 6조가 나와요. 6조. 6조라는 것은 개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죠. 그것은 국가나 이런 데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단위일 것입니다. 6조 원. 우리의 빚이 지옥 갈 죄인의 빚이라는 것은 6조 원에 해당한다. 그걸 못 갚죠 우리가. 그 6조 원을 무슨 돈으로 갚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다. 이런 죄를 용서받는 것이니까 와, 죄사함의 구원의 가치는 말할 수 없다. 6조 원의 탕감을 받는 6조 원의 빚을 이제 내가 빚 없게 해주겠다. 빚 없다고 여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복되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복되, 정말 복되죠. 3절 보십시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토설한다는 말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잠잠했을 때, 원문을 보니까 내가 잠잠했을 때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거를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잠잠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항상 종일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같은 기분이 들지만은 하루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 날 계속 신음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꽉 누르시, 너 죄인 아니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유하지를 못해. 예? 그게 늘 가볍게 우리가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힘든 것이 세상인데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죄책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중압감이 되는데, 그런 무거운 죄, 너는 언제 이런 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만일 살인죄, 간음죄 같은 것은 진짜 기억이 오래 가고 피하기 어려운 그런 죄겠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너는 죄인이 무슨 믿는다고 그래, 죄인이 무슨 직분자라고 그래, 그렇게 내 양심이 자기를 그렇게 책망할 듯하지.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진액이라는 말은 진액 그런 말도 쓰지만 나의 기력이, 기력이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죠. 나의 기력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다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기력이 다 쇠해지고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 힘이 없구나. 물을 마시고 좀 기력을 차리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력이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죠.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누르고 내 기력이 정말 여름 가물때처럼 쇠하여지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방석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내가 실상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아시지만은 그래 잘 왔다,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느냐, 그렇게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지나는 거를, 빨리 왔으면 빨리 용서받고 가볍게 또 즐거이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잠잠했을 때,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심적 고통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는 병든 자와 같이 항상 신음하였고 그의 뼈까지 쇠약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밤낮으로 그를 누르셨고 그의 기력은 변하여 여름 가물의 메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빨리빨리 회개해. 회개가 안 하고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르니까 고통이 있어요. 죄는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을 수 없고 지우려고 해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죄는 그래. 죄의 기억은 참에 오래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러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지만은 죄의 기억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손길이에요.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갈 거야. 그래갖고 회개를 빨리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 것은 아니죠. 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시지만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 다시는 이제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경건과 도덕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형상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남은 생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을 원, 이 땅에서 말이죠.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바로 사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야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죄 없이 영생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성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르게 살다 오기를 원해. 그게 작은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 죄 안 지었다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애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해놓고 안 왔다고 그러면은 부모는 벌써 다 아는데 그러면 매를 한 대 더 맞아요. 그러면은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맴매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안 돼. 너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하고 캐 묻고 엄하게 더 책망을 할 거예요. 차라리 일찍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그렇게 다 고하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 한 대 적게 맞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숨기면은 형통하지를 못해. 죄를 짓고 숨기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네가 깨닫고 돌아오겠나 하고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죠. 자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마음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큰 죄인을 주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6절을 보십시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죄는 고백해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씻음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때가 됐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 아직도 힘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은 예, 주께 기도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제 홍수가 온단 말이죠. 예. 무서운 홍수 와서 죄짓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어떤 데는 3년도 기다리세요. 3년 반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너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는데 고집부리고 회개치 않으면 홍수가 와서 그를 덮치면 죽죠. 홍수가 오면 어떻게 돼? 와, 요새 홍수가 곳곳에 많이 일어나갖고 저 중국이 무슨 댐이 무너져서 뭐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고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예, 그런 막 뉴스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홍수가 저렇게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예,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죠. 은신처 피하는 곳 말이죠.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자, 이로 인하여 6절에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는 길이 있고 용서받는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인은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예, 전부 마음에 무관심하게 그런 마음이 예,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아예 버린 자와 같은 상태가 되면 회개도 잘한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회개의 마음이 들고 내가 회개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살겠다 싶으면 곧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은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너 회개해. 너 죄 지었잖아. 그 회개해서 청산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그치는 것처럼 깨달아질 때에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참 패역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그들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들이 참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집스럽게 안 나가는지.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치는 단순하지만은 사람들의 심령은 참으로 어둡고 패역해서 그렇게 단순한 진리대로 살지라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 보여요. 예.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면 다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 복을 얻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고집부리다가 빙빙 돌아서 하나님의 매를 좀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좀 받다가 나중에 더 늦게 깨닫고 아, 내가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하고 뒤늦게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택자들은 돌아오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구약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 시대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를 선포하시고 오라 오라고 부르시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홍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큰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시편 34편의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성도도 성도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일곱 번 넘어져도 아이고 많이 더 넘어졌어요. 일곱 번이면은 몇 번만 넘어지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에는 그런 표현을 했죠. 환난의 큰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그러나 성도를 결코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18편에 그런 말씀을 길게 했죠. 18편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시고 여러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싸게 하실 것이다. 둘러싸실 것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8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예, 다윗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치를 여기에 고백하는 그런 시를 통해서 교훈을 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제갈이 표준말 같은데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제갈을 우리 짐승에게 제갈을 먹인다 그러죠. 제갈을 씌운다. 제갈을 먹인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죄인의 길을 살피며 바른 길을 지시하고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예, 바른 길이다. 성경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두운 밤에 이 길로 가거라.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은 죄악된 세상인데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이 정로다. 옛길 바른 길 정로다. 보이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우리가 늘 요절처럼 암송하고 읽고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주는 것이다. 교훈이 우리의 길이죠. 이렇게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왜 그렇게 안 믿냐? 믿음이 왜 없냐? 도마와 같이 그렇게 안 믿느냐? 믿음 바로 가지라고 책망도 하고 왜 바른 길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틀린 길이다. 정로가 아니다. 바른 길 가라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또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는 의가 바른 길이니까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온전, 온전, 온전. 그것이 예, 의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아직도 불완전해서 어떤 때는 의롭게 가다가 연약도 하고 아직도 지식이 좀 불완전하고 알기는 아는데 조금 부족하고 예, 도덕성이 좀 부족하고 인격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흠과 점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된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성경이로구나. 성경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잘 준비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좋은 사람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됩니다. 직분을 받아도 주님께서 쓰셔서 아, 저 직분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그 직분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구나, 미련한 자로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으로 온전케 됐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특히 다윗은 성도들에게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노새와 말은 지혜와 이해력과 판단력이 없는 짐승이죠. 짐승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혜가 있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죄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야단하시고 예, 층이 책망하시고 벌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거 안 할 것을 분간할 줄 알죠.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짐승과 같아.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승처럼 되지 말라고 여기 그랬어요. 노새와 말과 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그 짐승들에게 재갈을 끼우고 재갈이 뭡니까? 짐승의 입에 끼우는 쇠토막을 재갈 그렇게 말해요. 재갈 쇠토막을 물립니다. 아유 참 힘들겠다. 그렇게 해야 그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굴레를 씌우. 굴레는 뭡니까? 굴레는 그 재갈과 짐승의 목을 걸쳐서 맨 끈을 굴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에서 딱 예, 말을 탄 사람 같은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면 끈을 가지고 예, 말 잘 안 들으면 딱 이걸 당기거나 또 일로 바로 하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힘 아프겠죠. 그러면 입이 아프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겠죠. 말 잘 듣고 가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잘 안 들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갈과 굴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짐승들을 통제하는 데 쓰는 도구이지요. 사람이 짐승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하게 살고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가고 죄 짓지 않고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고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누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왜 안 해 그러면 돼 안 돼 하고 매를 들어야 겨우 가면은 짐승 같지 않느냐 짐승이냐 너희가 너희는 사람인데 사람이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아가지고 바로 살면은 사는 게 살 수는 있지만 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짐승이로다. 짐승 같아서 이렇게 내가 자꾸 실수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서 겨우 바른 길로 가면 짐승이 재갈 물려고 굴레 씌운 거랑 뭐가 다르느냐. 재갈이 없고 굴레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가지고 사람은 재갈 물리지 않잖아요. 굴레 씌워서 하지 않아요. 종들 같은 사람은 주인이 이렇게 해. 왜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돼. 일로 와. 너는 왜다? 매를 맞는다. 그러고 주인이 종들을 때릴지 몰라.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짐승한테는 그러지만은 종들한테는 못 그러지만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말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요새는 신교육은 그러잖아요. 매도 많이 안 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경우는 매도 들지만은 그러나 말을 잘하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그건 옳지 않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야 하고 잘 아빠가 또 엄마가 잘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그걸 잘 알아듣는 애들이 그게 지혜 있는 아이들이에요.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매를 들어서 너 왜 이랬어? 벌써 몇 번째야? 몇 매다? 종아리 걷어? 그리고 매를 때리면은 듣기는 듣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면 그건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매를 안 들어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이죠. 10절 보십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제 결론 것 같죠. 악인에게는 악하게 자꾸 살면 많은 슬픔. 마크 오브라는 말은 슬픔, 고통 이런 단어입니다. 슬픔,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 그들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많은 슬픔과 고통이 뭡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슬픔과 고통도 있고 사람이 고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것이고 마음의 슬픔은 슬픈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돼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복을 얻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적으로 대굴 같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악인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있다. 마음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마음뿐이 아니죠. 몸의 고통, 몸의 질병의 고통. 몸의 질병도 좋은 것은 아니죠. 또 가정적인 고통,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고통, 그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그런 것 다 주신다. 고통을 많이 주신다. 악인들은 많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슬픔이라는 말은 고통, 슬픔과 고통이 있다. 마음의 슬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슬픔도 있고 몸의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도 있고 가정적인, 환경적인 슬픔과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롭게, 예,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더하여 주신, 옳은 것이죠. 그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이나 57장 21절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옳지요. 악인에게 평안이 있으면 불공평하지요. 그럼 불의한 일이죠. 누가 선하게 살겠습니까? 악하게 살아도 평안만 하다면,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옳습니다.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느니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부족하지만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은 바로 살아보려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있다, 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그래야 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예,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그런 표현을 냈지.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죄사함은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보세요. 죄사함은 참으로 복되니이다. 복되다. 죄사함 받은 자는 복되다. 복되다. 죄는 감춰둔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큰 고통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복, 죄사함은 복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 자체가 복이다. 둘째로 성도는 죄사함을 통해 홍수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겠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홍수가 날 때 피신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죄짓고 매맞고 뭐 그렇게 깨닫고 그러지 말고 짐승처럼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이 길로 가거라. 예, 아멘, 아멘 하고 그 길로 가. 저 길로 가거라. 아멘 하고 그 길로 가면 돼. 무엇을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책이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마다 복을 얻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고 복을 얻습니다. 반듯한 경건한 아이들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자들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어릴 때 이제 얼마나 믿음이 독실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더 넷째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많지만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다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 홍수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짐승처럼 제갈과 굴레로 통제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성경 말씀을 즐거이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 걷고 악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